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0쪽 쯤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원래 제사장이 되기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지는 바람에 더 이상 제사장 직을 수행할 그런 어떤 근거가 사라져 버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에스겔 1장과 2장에 의하면 바벨론의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형상을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언어로 감히 담을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목도하게 되죠. 그리고 왜 자신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는 질책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바대로 회복과 또 소망에 관한 그러한 그 메시지를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은 이 구절들은 이제 바로 그러한 회복과 소망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잘 집약되어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예,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어려움과 수치를 겪고 있다라고 선지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계신다. 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메시지입니다. 이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질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성전 안에서 그 행해졌던 그 가증한 행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8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에스겔 8장 1절에 이렇게 보시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집이라는 것은 지금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 중에 아마 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와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에스겔 앞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줌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가 환상 중에 그는 몸은 지금 바벨론에 그리고 유다의 장로들 앞에서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그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시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의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 질투의 우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잘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성전의 입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이 세워져 있는 것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이 북쪽에 있는 제단문 어귀에도 질투의 우상이 있고 6절도 보실까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향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데 어떻게 주님이 거기 임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악과 같이 하실 수 없는 분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우상들과 신은 오로지 주님밖에 없으시며 다른 어떤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주님은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가? 7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이 성전에 이렇게 담이 있는데 그 담 사이에 이제 구멍이 있는 것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밀리에 은밀하게 성전 안에 어떤 그 문이 있다라고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10절 보실까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아야사나도 그가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온갖 그림들을 그리고 그 앞에서 우상을 이렇게 섬기고 향을 피워서 경배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대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가니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여인들도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지금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제 더 가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단무스는 아수르의 신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숭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이집트에서 이제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온갖 우상들의 어떤 백화점 같은 온갖 우상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성전을 만약에 가만히 두고 보신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이 선지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격정적으로 노를 표현하고 계시죠. 이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무엇을 섬기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은 자신의 욕망을 어떤 신의 형상으로 구체화시켜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라면 이집트의 신도 상관없고 바벨론의 신도 상관없고 가나안의 신도 상관없고 그 무엇이라도 좋다. 앞수르의 신이라도 상관없고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수단이라도 나는 그것에 내 마음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태도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가졌던 태도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그 유명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예레미야의 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적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입니다. 예레미야 19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보다 궁극적인 타자시오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의 욕망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3절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말하기를 너는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지금 이들이 저지르는 죄악의 깊이는 얼마나 심각했는가.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불살라서 번제로 바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죠. 자기 자식을 그 신에게 바치는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어떤 그런 사건과 그런 행위와 자기 자식을 다른 신에게 번제로 드리는 행위가 크게 달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히스기야와 그리고 또 혹은 그 요시아의 어떤 선정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므낫세의 통치 때문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때, 이 왕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소중한 존재일 수 있겠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것은 나의 미래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차원에서 바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의 가증한 풍습을 쫓아서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우상에게 갖다 바친 것은 그 대상이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라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자식도 죽이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의 극단의 어떤 치달은 어떤 그러한 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태도를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언제나 불안하고 모호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유일한 보장인 내 아들조차도 주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니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내가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태도였다면 자기 자식을 우상에게 불살라서 바치는 이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소중한 자식이라도 바쳐서 미래를 내가 확보하겠다는 철저한 자기중심성, 그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마음의 핵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나에게 주실런지,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칠런지 나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 미래를, 미래의 안전을 내가 확보하겠다라는 태도가 바로 자기 자식까지도 불살라 바치는 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언제나 지적하는 것이죠. 죄악의 핵심은, 죄의 핵심은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거짓말이나 살인이나 어떤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나, 이것은 다 사실 죄의 현상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죄의 핵심은 나밖에 없어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나밖에 없어.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보이지 않고 나밖에 없어. 내 목숨보다도 어떻게 보면 소중한 내 자식들도 보이지 않고 나밖에 없어. 이것이야말로 바로 죄의 핵심적인 마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흔들어서 깨시는 것이요. 네가 성전을 갖고 있다고 너의 안전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 성전을 깨버리겠다. 네가 유다의 다윗의 왕가라고, 너희의 왕들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너희가 계속해서 어떤 짓을 해도 너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내가 그것을 깨버리겠다. 유다란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 성전, 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다른 이들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신은 너희의 신의 신전조차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무능력한 신이냐라고 욕먹는 거 내가 감수하겠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가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 그 자기중심성을 깨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98쪽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하고 이 설교를 들은 경노한 유대인들에 의하여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경노했을까요? 바로 그들의 폐부를, 치부를 찌르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어떤 율법의 훌륭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안전을 그런 것에 담보 잡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흔드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다 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에스겔이, 에스겔서 후반에 가면 성전에 대한 어떤 조감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성전은 그리고 성전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인간이 따라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그리고 있는 성전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현실적인 건축물이라기보다도 어떤 나온 규격이나 그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약간 상상의 그리고 이상적인 건축물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성전의 환상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여호와의 임재, 이것은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인간이 만든 것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막은 솔로몬의 성전은 인간이 지은 것이지만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완벽한 성전, 완벽한 임재,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고 적용될 것이라고 에스겔서가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늘 언제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에스겔서에서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살펴보았듯이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는 늘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사 전체로 놓고 보면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였습니다. 19세기에 덴마크의 철학자였던 케이르케고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을 막는 이들은 예전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늘 언제나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 사람들이 진리를 향해 나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자들은 목사와 교회들이고 기존의 신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시대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흔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의 흔들문, 그 주님의 심판은, 그 주님의 일하심은 단지 책망을 위한 일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한 발자국, 우리를 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가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신앙의 어법이 더는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전 같은 희열도 감격도 소망도 기대도 어떻게 보면 더 가지기 힘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시대야말로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에게야말로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주의 도우심을 이때만큼 우리가 더 간구하고 바라고 사모하고 그 주님을 향해 부르짖을 그런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갈망하게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현실의 어둠이 깊을수록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능력의 빛을 사모하는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 그렇게 길게 끄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인류의 역사를 끝내셨어도 좋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로운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그들을 그들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죽지 말게 하시고 한 수백 년 정도 다스리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내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인생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한 부분 부분만을 선택하실 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조건이고 우리가 처한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기본적인 무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삶에, 각각의 인생에, 각각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것은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번제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죽음과 함께 그의 삶은 전체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환생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경우에 은혜를 담으셨던 것처럼 솔로몬의 경우에도 은혜를 담으시고 그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주님께서 긍정적이고 어떤 좋은 내용들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때에도 은혜를 담으시고 므낫세의 때에도 은혜를 담으시고 히스기야 때에도 은혜를 담으시고 요시야 때에도 은혜를 담으시고 심지어 아합왕 같은 그런 패역한 왕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고 포로로 잡혀간 시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그의 언약 백성 간에 놀랍고 긴장되지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라질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존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는 그 내용이야말로 바로 성전의 핵심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의 삶도 그렇게 번제로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가 벌써 사라졌습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가 이루었던 성취, 또 우리가 저질렀던 실수, 못난 것, 다 시간이 지난 것처럼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먹음과 상관없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소망과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면 그런데 그 시간 모두를 우리의 못난 것, 잘난 것 그 모두를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주님께서 능력의 불로 번제로 불살라 하나님의 영광의 중요한 한 내용으로 삼으셨다면 앞으로 임할 우리의 미래 앞으로 임할 우리의 장래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시간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남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 하나님이 채우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삶,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을 깨시고 우리의 삶으로 밀고 들어오셔서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성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자기의 시대를 넘어서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도 그 사람이 죽지 않고 계속해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다스려야 할 만큼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위대한 분은, 영원히 다스리실 분은 오로지 우리의 주님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비록 우리가 사라질 존재지만, 그분 앞에서 비록 우리는 필요한 존재지만 그분과 함께 거하며 우리의 삶이 사라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과 능력 가운데 흠양하시는 번제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올 한 해에도 그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제물로 살아내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며 이 세상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에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제사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셨듯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가능성, 우리의 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바칩니다. 살아가는 제물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껏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영혼이 바로 성전임을 깨달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길을 영광으로 채워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복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